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랑의 법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라.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랑의 법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이제 사사기의 역사와 관련된 룻기서를 살펴봤죠. 자, 그럼 오늘 이번 주간부터는 사무엘서와 관련된 역사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뭐 잠깐의 이제 그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의 주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정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 이후에.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법치 국가가 이제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보냄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땅에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창조주를 알게 하는 그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사명의 땅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어떤 중간 지점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서의 그 삶이 시작된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요즘에 우리 시대와 좀 잘 비교해보면요. 굉장히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지금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뭐,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모든 관계 속에도 사실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 받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 선 자로서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 가나안 사명의 땅으로 보냄을 받아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한 거죠. 또한 시대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오늘날 세계 곳곳의 국가들은 오랜 고통의 역사를 거쳐서 결국 어떤 국가가 됐냐면 법치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치의 중요성을 알고 헌법이라는 것을 각 나라마다 만들고 그 법 아래 그 법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와 사랑으로 일구어낸 그 사사시대 법치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작이 되는 그런 때와도 너무 흡사하고 유사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정신, 그 가치를 따라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빛된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근데 역사는 보면 안타깝게도 그 역사, 너무 중요한 시간 속에서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그 약속과 명령이 바르게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불순종으로 인한 방황, 방탕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암흑의 역사로 흘러가는 게 이제 구약이 보여주는 역사인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후에 나오는 이 역사서들의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들의 주제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약속에 의하면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세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로 그들이 가는 것을 그냥 보아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빗나간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뭐 사사를 보내거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빗나간 죄악의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그 빛과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계속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참 여리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심판의 때가 딱 이제 결정이 되면 아마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실 건데 그 전에 좀 한없는 그 사랑과 그 넓은 그 무한한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돌이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걸 볼 때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하신 분이시고 참 은혜의 하나님인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후 역사는 이제 다양한 역사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각권의 내용을 놓고 볼 때 결국 공통된 주제인 거예요. 돌아와라. 그거죠, 뭐.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자. 이 땅에 너희를 있게 한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초대와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인 거죠.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이후 계속되는 역사의 기록으로 물론 마지막 사사이자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그 관한 이 역사와 사사시대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역사 속에 나오는 두 왕들 사울과 다윗 이 사람들을 전부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여주지만 뭐 사무엘서도 결국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아갈 길에서 벗어난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 이 어둠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이야기들을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패배와 부패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런 기회,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역사들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역사들이 그냥 옛날 얘기, 남의 얘기,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역사들을, 이 성경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서는 원래 이제 히브리 구약 원본으로는요, 이게 이렇게 사무엘 상서 하서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사니까요. 근데 PC 3세기경 그 70인역, 그러니까 최초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구약성서 번역 과정에서 이제 이게 부피가 커져서 반으로 나눴는데 왜 커졌냐면 내용이 증가된 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모음과 자음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이 모두 표기되는 고대 그리스어로 표현되면서 이제 책의 부피가 커져서 이제 두 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에서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뭐 다윗 왕국의 역사 또 그 유대 왕국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볼 때 사무엘서를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열왕기서를 제3왕국기, 제4왕국기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AD 5세기 초에 로마 라틴어 역본에서는 벌게이트 버전에서는 열왕기로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사무엘서를 제1 열왕기, 제2 열왕기, 그리고 열왕기서는 제3, 제4 열왕기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하죠. 뭐 지금 말씀드린 70인역이라는 거는요. 이집트의 그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이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 사후에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던 왕이 이제 톨레미인데 톨레미가 이제 20여 년간 통치하다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쓰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의 왕실 도서관 담당관이 유대인들의 율법도 왕립도서관에 소장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하자 이렇게 이제 이 왕에게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왕의 절친이었던 아리스타이우스라는 사람이 유대 율법서를 번역하자라는 것을 이제 또 함께 동조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양의 재물과 이제 친서를 보내는 거죠. 뭐 돈이 100달란트가 갔다고 하니까 금은보석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서를 헬라어로 좀 번역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의지, 그 전약한 번역을 위해서 뭐 각 지파들마다 장로 6명씩 좀 선발해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포함한 장로, 그러니까 원로회의를 거쳐서 이제 그게 수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지파 12지파에서 선출된 이 72명의 장로들과 이제 율법서를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이들이 갔을 때 이제 굉장한 환대를 받았다고 그러죠.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환영 잔치가 있었다고 그랬고, 또 이제 이 여러 애굽 학자들과 뭐 철학자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성경에 나온 여러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나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톨레미 왕은 뭐 그 당시 율법서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이제 헬라어가 알렉산더 이후에 뭐 세계를 다 점령했으니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다 사실 최초로 점령했던 진정한 대왕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그 당시 강대국들의 점령을 당해서 살던 유대인들도 웬만하면 지식층들은 헬라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의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장로들의 이제 번역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게 72일 만에 끝났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헬라어 번역본, 이 LXX 버전이 나온 거고. 그 다음 라틴어 번역본이 이제 불가타 역본 같은 경우는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미 번역돼 있었던 고대 라틴 역을 그리스어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내용이 잘 맞질 않고 또 역본의 그 이 번역본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무의미하다라는 걸 알고 그냥 이제 이 사람이 히브리 원문 성서에서 직접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D 390년에 시작해서 405년에 걸쳐서 끝냈는데 405년에 끝냈는데 근데 이제 이미 서방 교회 안에서는 뭐 그리스어 이 70인 역이 아주 뭐 권위 있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역은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정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더욱이 이제 제롬의 라틴어 번역이 70인역의 내용과도 좀 달랐고 고대 라틴어 번역과도 다른 곳이 많았기 때문에 직접 번역을 하다 보니 전통적으로 읽어오던 본문과 다르다. 이게 원문과 어떠냐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읽어온 것과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라틴어의 이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 같은 지도자는 그래서 제롬의 라틴어 성서가 이 그리스 교회 또 라틴 교회 이렇게 막 교회를 나누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 성경이.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결국 이 제롬의 새 라틴어 역의 우수성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려서 이제 그게 되는데 8세기 가서야 이제 비로소 제롬의 번역은 라틴어 불가타 이 번역이 돼서 라틴어 번역이 돼서 종교 개혁 때까지 이제 서방 교회의 성서로 그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불가타 라틴 역에서도 70인 역의 구성을 따라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제 1, 2, 3, 4 열왕기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고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성경을 똑같은 내용인데 사무엘 상하로 나뉘어지고 열왕기 상하로 나뉘어진 이 성경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지닌 책과,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사사기, 룻기서를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그냥 저자가 사무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사무엘서에는 탈무드가 이 본소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적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보수 학자들은 사무엘상 1장에서 24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기록까지는 사무엘 자신이 기록했지만 사무엘상 25장부터 사무엘하 전체는 다른 사람의 후대에 기록되고 완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기록 시기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초기 시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왕정 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초기 시대.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기록 목적은 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성립 역사 그리고 통일왕국 성립의 3파 역할을 했던 사무엘에 관한 그런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좀 초대 왕, 그러니까 처음 두 왕들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역사들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게 연대기적 흐름, 성경 역사적 흐름을 따라 그대로 지금 성경을 파악해 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 역사를 주도하며 이 역사 속에 많은 사건들 중에 이런 사건들 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신 그 언약과 약속들은 전부 종교화돼버렸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결국은 사사시대의 핵심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사무엘서를 통해,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을 소개해 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아는 이 사명자들이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사는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사실 이 주제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주제이긴 해요. 결국 룻기의 이야기도 그런 거고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땅으로 보내를 받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종교화시켜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 보이는 어떤 기록 목적이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의 역사를 읽으며 주의 깊게 주목하고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 망가진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당신의 뜻,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막 어거지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자유질을 가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초점으로 잘 생각하며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전능한 능력을 동원해서 막 강제적으로 역사를 조작하고 만들고 뭐 다시 끊어내고 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막 너무 이제 막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 저주하고 파멸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그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그럼 이런 난장판이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비롯한 이 성경을 통해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 모든 성경의 각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 거죠. 뭐 이번 주에 나누겠지만 한나와 같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환경, 불순종한 사람들과 같은 저주를 받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한나와 같이 정말 어떻게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 가는가, 한나를 통해 이런 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진심을 보려면 지금 하나님과의 그 명령과 약속이 무시되고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시는가라는 이런 이 안목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신의 산 언약을 기점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이런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과 약속이 무시당하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이 궁금증을 잊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복잡해 보이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명한 변치 않는 길이 보일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묵상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과연 당연한 건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지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 언약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심판과 패망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허락된 그 가나안 사명의 땅에서 지금 모두 각기 제 생각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무법시대가 되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경고해 주신 대로 저들의 삶의 현실은 예, 그 삶은 그 현실의 삶에서 느끼지 못할 만큼의 속도로 실제로 저지러운 그 이제 추락하는 삶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지만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약속의 백성들이 그 그릇된 길을 고집하며 파멸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른 길, 약속의 길로 되돌이키려고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통한 사명을 잊고 살아감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아무치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막 우리가 죄를 질 때 속히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길로 나아가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삶의 끝은 어때요? 영원한 파멸이고 지옥이다라는 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도 편하고 또 먹고 살만하고 뭐 어떨 때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삶은 바로 빙산에 부딪혀고 침몰하게 될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이 타이타닉 그 호 안에서 뭐 파티 즐기고 좀 더 럭셔리 방 가지고 뭐 좋은 뭐 이런 방을 만들어내고 뭐 만족스러운 음식 개걸스럽게 먹고 그 안에서 함께 즐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다고 느껴도 결국 이 타이타닉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사명의 터가 결국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의 현장이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침몰해가는 땅에 미련을 두고 결국 썩어 없어질 재산을 만들고자 그렇게 헛된 삶,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함께하는 이들을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왕 대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빛된 삶, 증인된 삶,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침몰해가는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욕심대로 지옥행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 욕심대로 사는 삶에 빠져서 나부터 지옥을 향해 가는 쾌락과 정욕을 또 욕심을 즐기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사사시대로부터 침몰해가는 연장선에 있는 사무엘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외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바르게 듣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바르고 온전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외면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참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길로 변치 않고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법대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법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